여러분들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청년 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얘기도 듣고 또 어떤 책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무엇인가? 마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그 옆에 있었던 한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서야 예수님을 믿고 아무 공로 행한 것 없이 그냥 천국에만 가면은 그 사람은 아무런 상급도 얻지 못하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의 논리입니다. 그 결론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그래도 천국 갈 때 뭔가 가지고 갈 게 있어야 상급도 받고 뭔가 내세울 게 있지, 안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만다.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의 중심에도 못 가고 저쪽 변두리에 가가지고 거기서 겨우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핵심 구절인 3장 15절 말씀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구원 받는 것,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겨우 받는 구원이 이제 성경의 근거에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그런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관심은 부끄러운 구원에 있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더 깊은 말씀과 가르침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을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어떤 건축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죠. 한 터가 있고 그 터 위에다가 뭔가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 세울 때에 재료를 뭘로 하고 있는가. 여섯 가지 재료가 나오는 것 같죠?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것들로 이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집을 잘 세워간다. 그런데 그렇게 세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이다. 공적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아마 여기 한 번만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냥 일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사역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또 근무할 때 공적 조소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이제 그 공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한 업적, 그 사람이 한 사역, 그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언제 이게 드러나게 될까요?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날이라는 것은 종말의 심판을 얘기하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있을 심판의 날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근데 그 공적들이 다 드러내서 밝혀진대요. 근데 그 밝혀질 때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는 뭘로 나타낸다고요? 불로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로, 불이 있대요. 성경에서 심판의 이미지는 항상 불과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이 마치 밝은 빛을 내는 것처럼 각 사람의 공적을 다 드러낸대요. 각 사람이 한 일들, 특별히 집을 짓는 일들이었잖아요. 이것은 교회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역들을 다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드러내는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불을 가지고 공적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과연 어떤 평가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습니까? 상을 받고, 상을 받고. 이 공적이 불시험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불시험을 통과했을 때 남으면 상을 받는데요. 바울은 여기서 상을 받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고요. 오히려 이유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 공적이 불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불을 통과했을 때 쌓아놓았던 것들이 남으면 상을 받겠지만 그것들이 다 불타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를 받을 것이다. 해를 입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 집을 지은 사람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으리라. 이 불에 시험이 있으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같겠지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마치 그 불 가운데서 겨우 목숨만 건진 상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태와 같을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한편으로 안심합니다. 그래도 구원은 받네. 그래 다행이네. 맞아요. 그런 안심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안심을 주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집을 지었는데요. 이 재료 저 재료 가져다가 정말 뼈를 갈아서 그것들을 세웠는데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다 없었던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 그간의 모든 수고가 다 날아가 버리는 것. 그것을 지금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맞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일 뿐더러 특별히 성경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 절로 나오죠? 큰 위로가 되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이 나오세요? 아멘입니다. 지금 바울은 집 짓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물 짓는 이야기를 쭉 해오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큰 명제를 던지고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중요한 교훈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각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사실은 더럽히다는 말과 멸하다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성전을 더럽히거나 성전을 파괴하거나 멸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의 모임인 이 교회,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무거운 말씀이죠. 또 무서운 말씀입니다. 3부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오늘 아침에 사실은 교회 앞에서 앞마당에서 약간 소란이 있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코로나보다 전이었었으니까 몇 년 전에 그 신땡지에서 요 앞에 와가지고 한번 난리를 쳤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뭐 거의 한 달 내내 막 오고 저희도 맞불로 막 하고 장난 아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땡지에 약간 조상격인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왔어요. 거기서 와가지고 막 사진을 막 들고 막 쫙 도열해 있는 거예요. 1부 끝나고 딱 나가는데 와 아주 그냥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서 있는데요. 제가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실 것입니다. 웃는 분위기 아닌데 정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이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설 날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데 하나님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빨리 돌아가세요.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회개하세요. 그분들이 이렇게 써놨거든요. 한국교회여 회개하라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들이야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무도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상황이었길래 어떠한 문제가 있었길래 바울은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조금 올라가서 3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맥락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특수한 문제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 조시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번성한 그런 지역이었죠. 그리고 그 상업적인 번성은 반드시 어떤 인기몰이를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피스트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 외 여러 철학자들이 이 도시에 머물면서 또는 이 도시 저 도시를 옮기면서 새해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새해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스승님, 그 철학자, 그 말을 선포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곧 인플루언서였던 겁니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서 새가 형성돼요. 근데 그냥 새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따라 붙겠죠. 부잣집 사람들, 이 도시에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뭘 빌려주겠습니까? 돈도 대주고요. 모임할 수 있는 공간도 열어줬을 거고요. 또 이 제자 공동체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도움을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그게 곧 내 명예가 되기 때문이죠. 내가 누군가를 후원했다라는 그 자체가 곧 내 명예로 돌아오기 때문에 아주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선생을 미리 잘 알아보고 그 사람을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서포트한다면 그게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곧 나의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와, 저 사람이 저 스승, 저 선생님을 서포트하는 사람이래. 그러면 그 사람의 명성이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그걸 후원하는 나의 명성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문화가, 그러한 세상의 방식이 어디 안에도 들어왔다고요?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한 똑같은 문화, 팬덤, 인플루언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우리가 분쟁이라고 하니까 뭔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걸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분쟁이라고 말했을 때는 사실은 라이벌 체제, 라이벌 구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이 분쟁, 이 라이벌 가운데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경쟁 구도가 이 안에 들어와서 팬덤끼리 서로 싸우는 그러한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그 인플루언서들은 누굽니까? 누구는 바울이라고 하고 누구는 아볼로에게 내가 속하였다.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또 어떤 데서는 개바파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기와 다툼과 분쟁으로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순수하게만 있기는 어려운 것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리고 아볼로에게 몰리고 또 기타 다른 여러 스승들에게 몰리면서 팬덤을 형성했을까요? 그것이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게 명예롭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힘든 길이고 그게 손해를 보는 길인 것 같았으면은 막 그렇게 자랑하면서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득이 됐기 때문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내 명예를 높이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열을 내면서 이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세운다. 이 사람들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이면에 사실은 세상적인 동기, 세속적인 욕망, 시기로 대변되는 우리의 그 마음에 깊은 갈망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이죠. 저도 3.1교회에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간사로 섬겼을 때가 있습니다. 간사로 딱 섬겼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 아, 역시 이제서야 우리 진장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간사로 열심히 섬겼어요. 그때 정말 뼈를 갈아 넣으면서 섬겼습니다. 네, 새벽에 나오고 밤늦게 돌아가면서 막 팀원들 신방 다 하고요. 한 분은 남양주에 공무원으로 계신 분 계셨었는데 그분 막 신방하러 가고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랑 많이 싸웠어요. 연애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제가 뭐 모든 시간을 교회에 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분명히 순수한 동기가 있고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을 정말 잘 세우고 우리 팀원들이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도 있었겠습니까? 아, 우리 팀이 다른 팀보다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팀의 예배자 수와 우리 팀의 팀 모임 수가 더 높았으면 좋겠다. 그게 안 되면 다른 팀은 재미없더라도 우리 팀은 재밌다는 소문이 좀 많이 나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막 팀 옮기고 싶다고 막 그러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사역자가 되면 사라질까요? 전도사가 되면 사라지고 목사가 되면 사라질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내 동기는 복음에 있고 내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된 종으로 쓰임 받고자 이 길에 들어선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당시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서울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높임받고 싶고 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싶고 단순히 사역을 잘한다는 것을 넘어서 아, 정말 저 목사님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러면서 새를 이루고 새를 형성해서 뭔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저에게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를 체크합니다. 아, 오늘 설교 몇 명 나왔을까? 조회수. 아, 추천 좀 눌러주지. 왜 이렇게 추천에 박하나? 추천이 많이 있어야 조회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아, 제가 원래는 설교 예전에 준비할 때는 설교 제목에 대해서 정말 1도 고민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그 본문 중에서 한 단어 딱 택해가지고 그냥 그 본문에 있는 단어를 설교 제목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유튜브 시대가 되니까 뭘 고민하게 돼요? 썸네일이 중요하잖아요. 제목이 중요하잖아요. 제목에서 어그로를 좀 끌어줘야지 클릭을 유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설교 제목을 보니까 뭐뭐뭐뭐 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뭐뭐가 없는 세 가지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설교 제목을 바꾸겠더라고요. 사실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한번 바꿨습니다. 주부에 나가 있던 것을 한번 바꿨어요. 원래는 제목이 교회는 위험합니다 였어요. 벌써 뭔가 딱 한번 눌러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다시 바꿨어요. 그날에 드러나는 것. 아, 좀 평이하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바꿨습니다. 그러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사람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도자들 자신인가요? 이 사람들이 깃발 꽂고 그렇게 하자고 했나요?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회중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문화를 만드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결국 지도자의 어떠함을 빚어내는 것도 성도들입니다. 제가 꼭 목사의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라요. 결국 목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분들이 성도님들이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인기몰이에 교회가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사실은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였습니다. 교회의 문화는 성도들의 문화로부터 시작되고 성도들의 의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16절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알지 못하느냐? 왜 교회가 이렇게 됐느냐? 왜 교회가 사람의 권세가 표출되고 사람의 욕망을 따라 좌지우지하는 곳이 되고 말았느냐? 왜 교회에서 지도자들을 자랑하게 되었느냐? 너희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고린도 교회 당시에 수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신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통 뭐가 있습니까? 앞에 이렇게 물 떠놓는 그런 항아리 같은 것들이 웬만한 신전에는 다 있습니다. 지금 뭐 일본이나 대만 같은 신전에 가도 그런 게 항상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손을 이렇게 잘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들어오라고 그것을 준비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모일까요? 집에 모입니다. 그런 으리으리한 성전에서 딱 들어가더라도 들어가자마자 어떤 위압감이 느껴지는 그런 건물에서 모이지 않고요. 집에서 모이고 있어요. 그냥 일상생활이 늘 펼쳐지는 그 공간에서 교회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경외감이 사라지는 것이죠. 사람은 죄인인지라 뭔가 눈에 딱 보고 압구적이다라는 그런 감정을 느껴야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편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라는 의식이 사라진 것이죠.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그 연예인들이 그 유럽에 가가지고 막 으리으리한 그 중세 성전에, 그 성당에 들어가더라고요. 대단하잖아요. 겉에서 보기에도 대단하고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들어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좀 무섭습니다. 막 그런 석상이나 이런 것들이 주는 그런 위압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도 막 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막 촛불에 막 돈 내고 불 붙이고. 그게 사람들의 종교성입니다. 그런 거 앞에 서야지만 뭔가 좀 조심하게 되고요. 뭔가 좀 쪼그라들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겁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며 그에 마땅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참 위험한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사역은 안 해야 될 것 같고요. 괜히 앞에 나서면 안 될 것 같고 아예 그냥 좀 온라인 예배로만 집에만 있는 게 역시 안전빵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로부터 도망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아무 문제 없고 안전한 곳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두려운 곳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위험하지 않은 교회를 만들거나 위험하지 않은 교회를 찾아 나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딱 하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무 간섭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결말을 주의해서 지금 당장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는 그 일이 그 경고를 조심해서 그 일을 피한다고 한다면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이 건축자 이미지를 여기서부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그 기초작업을 바울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딴 사람들이 거기에다 세워가는데 각각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섯 가지 재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섯 가지 재료가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세울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세울 것인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세울 것인가,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부연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터를 열심히 닦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지역마다 다니면서 복음의 씨를 뿌려서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터를 잘 놓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순회 전도자와 비슷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그 지역을 떠나죠. 그러면 그곳에 세워진 다른 리더십들이, 다른 지도자들이, 다른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 교회를 잘 가꾸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세울까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에 불타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무엇이 남게 될까요? 우린 사실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영들, 우리의 욕심들, 내 뜻을 이루고자,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해서 어거지를 부렸던 것들, 그것들 다 불타고 말 것입니다. 뭐만 남을까요? 예수만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세운 것만이 남습니다. 그 은혜의 기초를 따라 세운 것들.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지혜.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던 그 고린도교회 한복판에 선포된 십자가의 지혜의 복음. 사람의 자랑을 다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그 참되신 말씀, 그것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는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을 줄로 알고 거기에 기대고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 단락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영광을 위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셔야 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더 열심히 세울까? 어떻게 더 잘 세울까? 더 크게 세울까? 어떻게 더 영향력 있게 세울까?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이 교회가 사람의 자랑이 아닌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지혜를 드러낼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요즘 이제 또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얼굴을 좀 알리려고 어떤 분이 교회에 왔던 모양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좀 이제 나 좀 찍어주시라고 그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좀 만나자고 따로 만나자고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하더랍니다. 자기가 사실은 여기 좀 선거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 얼굴 좀 알리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 말씀이 뭔지는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 이해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으면 안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감히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따로 뵙자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곳에 또 매주일 모임에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터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지금 내가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의 터 위에 서 있는 만큼 십자가를 따르며 이 교회를 위해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순종과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 자랑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기를 소원하여 저 문을 나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삼일교회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